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을 같이 좀 펴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이 전체를 좀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 아마 3판, 4판, 5판 이렇게 이제 판이 달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그냥 같이 좀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강이 있음에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교도들이 경로하며 왕국들이 흔들렸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심에 땅들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분께서 땅의 황무지를 만드셨도다.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동강 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 도다.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주님.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한 주간에 좀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이제 11월 8일 날, 화요일 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되지. 사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이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이고 이래저래 한 모양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국가이고 그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제 두 후보가 좀 대단히 좀 다른 주장을, 다른 공약들을 이제 이렇게 내세웠고 둘이 서로 상당히 많이 이제 대립한 그러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저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 이것을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피하려고 하고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피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어떻게 그걸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들을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요번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목요 모임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이제 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들은 사실 조금 마이너한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비하면 이제 여러 사람이 분석하고 또 제가 믿기로도 아마 이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았겠나. 그동안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사회에서 용납되는 말들, 그런 말들만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내뱉었는데, 이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깼다 해서 이게 대단히 큰 이슈가 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조금 차치하고라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제 보다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물론 이 어떤 대세, 전 세계가 마지막 때로 가는 그 대세를 우리가 뭘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래도 성경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차별금지법 문제라든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책 문제, 친이스라엘이냐 반이스라엘이냐,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문제 같은 것은 사실 당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자들에게는 더욱 이게 참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나갔다면 아마 얼마 안 가서 공공장소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이제 금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차별 금지라는 그 명목하에 어떤 성소수자들이라 불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또 어떤 이제 정치적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그렇죠, 사회주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교자가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상당히 빨리 우리 앞에 현실로 올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제 뭐 한 사람이 지금 당선이 됐지만 누가 당선되었든지 간에 사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허용하심. 그러니까 누가 된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된 게 다 기뻐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허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원해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모든 불행과 모든 참 어려움들, 세상의 모든 이 험난한 일들, 이런 악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게 벌어집니까 할 때 그것은 이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뚜껑이 열린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때 터진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편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날아가면서 모든 것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들과 또 불행들 이런 걸 이해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냐, 왜 그런 걸 일어나게 하시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러나 죄라는 게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게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뻐하기 때문에 용인하시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었든지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용인하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로마서 13장 1절의 이 구절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스컴에 보면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의 당선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폭력 시위를 이제 벌이고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 대통령으로 인한 그 어떤 실망과 또 이제 좌절과 상실감,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이 혹시라도 어떤 국가 소요 사태로 그렇게 번지고 계엄이 선포되고 이런 것까지를 이제 다 우려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어제 밤입니다. 그렇죠? 어제 저녁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는 여전히 해산되지 않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것을 이제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만약에 어제 밤에 그러한 집회로 인해서 만약에 계엄이 선포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엄하에서는 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행위들이 이게 이제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았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번 사건에서는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도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경랑 가운데서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회가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또 혼란할 때 이런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문제를 놓고 아마 고민하는 그런 지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제가 느낄 때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참여하고 뭔가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지체들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한 명의 시민인데 국가 권력이 불이하게 보일 때 그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민들과 함께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 모임에 우리가 가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민주주의의 이 가치를 위해서 불의한 권력에 항거하고 저항해 왔는데 그리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 지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나는 겁쟁이가 아닌가? 난 비겁한 것이 아닌가? 나는 말로만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현실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종교인이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진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사회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 사회 현상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현상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돌멩이를 집어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왜 그것이 정당한지, 왜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혹은 모든 사람이 거리로 다 뛰쳐나온 상황에서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합당한 성경적 고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좀 굵직한 사건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는 한 주를 지내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조금 떠오른 시편이 이제 지금 46편에 오늘 읽은 이러한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라고 하는 이 성경 표현의 구절을 제가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할 건 다 했습니다. 시편 46편은 전체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대환난 길을 다루고 있다. 또 그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중에서 땅이 흔들린다, 땅이 녹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 대환난기 때에 성취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전쟁들이 그치고 전쟁 무기가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될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대환난기와 또 그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편 말씀의 어떤 예언적이고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과 관련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좀 위로와 평안을 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더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뭔가? 그것을 물론 성경이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 46편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3절의 맨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땅이 움직이고 산들이 이동하고, 그렇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빠지고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고 또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얼마나 파괴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땅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조금씩 그 이 지진의 공포를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땅이 움직인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야 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면 지형이, 지각이 변동해서 이 산이 이동하고 또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 산이 바다에 빠지는, 바다에, 바닷물에 산이 잠기는 그러한 현상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그러한 해수면 상승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또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배를 타고 나가서 어떤 이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보지 않으면 참 실감할 수 없을 터인데, 이 어떤 바다에서 만난 이 폭풍 속에서 이 수십층 건물 높이만한 그러한 파도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러한 이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바다가 뛰어논다. 얼마나, 사실 이게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린다. 산이 흔들리고 산이 잠길 정도의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문자적으로는 인류의 어떤 문명을 송두리째 파괴할 만한 그러한 어떤 거대한 자연재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개인이나 또는 인류 전체에 닥치는 어떤 거대한 사회적 충격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참 말은 쉽지만 대단히 도전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대한 재앙이나 또 엄청난 사회 충격 앞에서 인간은 위축되고 낙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 아닙니까?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저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라는 이 어떤 한정된 사람들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하는 표현을 볼 때, 이 우리라고 한 사람들은, 한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움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난처라는 말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편안한 그러한 좁더라도 그래도 집에 우리가 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집에, 쫓겨나지 않는 집에 우리가 다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나라를 잃고 작은 뗏목 하나에 수십 명이 매달려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국가가 우리에게 우리를 받아줘서 피난처를 제공한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절박한 그런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말씀, 이것은 참으로 이러한 상황에 닥친 사람들에게는 너무 절박한 문제인 것이죠. 여기 1절과 7절과 11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시편 46편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저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레퓨지,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의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4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피난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신다. 이때 이 그녀는 어떤 이 실제적인 어떤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도시 할때그 시티 그 도시를 지금 문법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 도시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교도들이 경로하며 왕국들이 흔들렸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런데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도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마틴 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사람, 어거스틴이 이제 이 신의 도성, 이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된 그런 글을 썼죠. 그게 City of God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을 해석할 때 그게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 도시가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도시는 이 아까 그 앞쪽에서 이 땅이 흔들리고 막 산이 이동하고 하는 이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하나님의 도시는 흔들리지 않는 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무시를 당합니다. 힘이 없을 때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죠. 힘이 없을 때 쫓겨나고 빼앗기고, 힘이 없을 때 강간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힘이 없을 때 수치를 당하고, 힘이 없을 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울 그힘 있는 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신의 이 피난처요, 힘이요, 또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회가 아무리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제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요동할수록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분께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꽂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태우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알기로 지금 현재 이라크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예멘과 소말리아와 파키스탄 등에서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씨가 구주면 전쟁은 체육관에서라도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쟁을 쉽게 일으키고 자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데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평상시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어떤 그 인간의 행위들이 전쟁에서는 그 법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과 방화와 절도와 또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과 겁탈과 또 폭력과 불법 체포와 불법 구금과 대량 살상과 심지어 생체 실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평상시에는 엄격하게 범죄 행위로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일단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서 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마지막 왕국,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돌왕국이라 불리는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고 단체, 세계 단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조직과 단체가 이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에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쟁이 그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이 전쟁이 더욱더 빈도가 빈발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9절에 전쟁과 난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그 소식들이 들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언제 가서야 종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전쟁 중인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면 정말 얼마나 절박할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정말 얼마나 참 고대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예루살렘이 이제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리니 자 여기 보시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전쟁 무기를 농사 도구로 만드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참 얼마나 참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전쟁을 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와서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라. 주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해라.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이러한 사회적 격변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과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과 또 지금 하고 계신 일들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대조해 가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에게 성경 그대로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공부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하신 그 발자국을 우리가 눈으로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앞으로의 일들, 조만간 행하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 못 봤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와서 보라.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으로 가서 그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현상들, 이러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모임과 또 말씀 교제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 전문가들이 나와서 진단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다 저마다 주장하는 것들에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더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는지, 와서, 성경으로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와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로 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시편 46편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좀잘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을 한번 같이 펴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같이 좀 보십시다.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아버지와 같은 분이셔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좀잘 알아주기를 원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39절부터 보니까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노니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하여금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로 하여금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그 원수에게 복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죽임당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의 피에 취하게 하리라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고 그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간이 알기를 원하시는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저희가 지금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분입니다. 나를 좀 알아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능력도 없으면서 나를 좀 알아줘 이러면은 그건 사기꾼이에요. 날 좀 믿어봐. 아, 날 좀 좀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동작 그만.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동작 그만. 뭔가 사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있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없습니다. 그렇죠? 호떡집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당황하고 발버둥치고 뭔가 우리가 불을 꺼야 될 것 같아서 해결책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우리가 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이 장영민 형제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 구절을 인용하시는 것들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같이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제 홍해에 다다랐는데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그래서 중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원망했죠.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참 말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네 가지가 없습니다. 말이. 그렇죠? 이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참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죠.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렇죠? Stand still,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시편 46절에서도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서서 동작을 멈추고 너희가 하려는 그 모든 행위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보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앞에 어떤 거대한 문제, 뭔가 장애물, 거대한 장애물을 이렇게 놓으시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멈춰서서 볼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상당히 말씀이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과 관계없이 이게 짧아야 은혜가 된다고. 우리가 이한 해가 다르게, 또한 달이 다르게, 또한 주가 다르게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큰 일들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출이 됐다면 향후 역사 진행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 직전에 이 세상 상황이 얼마나 그 요동치는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이 과정 속에서, 급속하게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의 격변은 새해가 되면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를 더 많이 불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과 확신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시편 46편과 같은 이러한 성경도 기록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로 우리가 와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 또 부산한 우리의 행위를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찬송 한장 하시겠습니다. 544장을 같이 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날 품으사 54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날 보무사 지켜주시고 날마다 나의 영혼 살피사 보호하시네. 파도가 흉흉하고 거세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배를 살피사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파도가 심하여 날 덮쳐도 안전한 것은 우리의 주님이 선장되어 운행함이라. 파도가 흉흉하고 거세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배를 살피사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풍랑이 나의 배 덮쳐와도 두렵지 않음은 전능한 주님이 밤새도록 함께함이.
우리 일어나서 하십시다.
파도가 흉흉하고 거세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배를 살피사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요동하고 일희일비하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될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께로 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모임에 집중하고 우리의 어떤 몸부림들을 우리가 자제한 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